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소현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연초부터, 지정학적인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생기면서 박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와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고.
예.
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에 베네수엘라가 터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좀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맞아요.
잘 끝났죠. 그리고 대통령이 8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을 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개의 MOU만 체결이 됐고 실질적인 이슈가 해결된 게 없다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염중 감정, 반중 감정, 또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양국계에 굉장히 치열해 있어서 사실은 두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국 간의 어떤 부정적 감정 또는 그런 거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체면 외교라고 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프레스티지 디플로마시라고 해서 위신 외교라고 합니다. 중국의 체면과 위신을 높여주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현재 이슈는 덮어두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지금보다 부정적인 관계를 중립적 관계로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어제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1972년도에 미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방문한 겁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 1950년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한국에 파병하면서 우리가 결국 휴전선으로 고착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미국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비겼던 전쟁이 한국전쟁에서의 중국입니다. 마오쩌둥을 미국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그다음에 견제를 하기 원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때 반중감정이 엄청 높았어요. 그 당시 미국의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맞아요.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자라고 했던 게 미국 조야에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공산주의에 몰리면은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그 반중 감정을 갖고 그 미국의 부통령까지 아이젠하워 때 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 미국 대선 때 결국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지면서 베트남에 철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전제 조건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 라고 해서 1969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비밀리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2년 동안 닉슨 대통령 밑에 있던 헨리 키신저 그 당시 안보보좌관이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닉슨 대통령도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중국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중국 마오쩌둥과 중국 지도자들은 위신, 체면을 되게 중요시한다. 그래서 미중 관계를 개선할 첫 물꼬로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반중 감정을 버리고 중국과의 실리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해서 70년대 직접 마오쩌둥을 만났어요. 이 왜 그러냐면 마오쩌둥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그 마음속으로는 제가 봤을 때 황제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시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오쩌둥도 자기가 굉장히 그 황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그거 아닙니까? 조공외교 아니겠어요?
네.
닉슨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가니까 이때부터 미중 간의 갈등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이 불문율로 만들었던 10년, 2년임 뺏기 못하는 규정을 깼죠. 지금 3년인째고 27년이면 내년이면 4년임을 도전할 거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오쩌둥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중국의 실질적인 뭐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중국의 이제 지도자가 된 거고 이분도 21세기에 저는 마오쩌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폰으로 셀카를 찍었다는 거죠.
아, 이게 샤오미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올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중 간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는 일단은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관계가 악화시키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 뭐 중국은 한알령이 직접적으로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한국에 대한 게 이런 게 완전히 풀리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첫 신호탄이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었던 노재현 씨를 주중대사로 임명을 했죠. 아. 그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과 중국은 1992년도 8월 달에 국교정상화를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예, 그때 퇴임하기 6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한국 노태우 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굉장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특히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989년도 6월 달 천안문 사태 때 덩샤오핑이 유혈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수천 명이 죽었다 뭐 정확한 확인된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유혈 진압이 있으면서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2년 초까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덩샤오핑이 이 중국 경제 안 좋은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92년대 그 경제 특구인 그 광저우라든지 돌아다니는 남순강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과 한중수교를 하면서 그 당시 중국의 어려웠던 경제 환경에서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개선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인 노재현 씨가 주중대사를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이라는 게 저는 거기서 읽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뭐 군사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아들을 직접 임명을 했다는 것. 즉 이념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는
승리를 위해서.
네, 보수 특히 뭐 이쪽 지역 분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이라 보고 있어서 어제 외교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중국과의 그 반한 반중 반한 감정을 좀 낮추면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일단 더 안 좋아지지만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현실 인식은 명확합니다. 중국 제품이 한국을 공습하고 있다. 아.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과 거의 유사 또는 더 앞서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중 수교 맺으면서 22년까지는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많았다는 거죠. 돈이
훨씬 많았죠.
많이 남아 돌았던 거네요.
그렇죠. 무역 중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나라의 그 무역수지 특히 외환보유을 늘려주는데 중국에 굉장히 큰 역할을
그러게요.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한중 수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를 했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단순 조립업을 하지 않겠다. 첨단 제조업을 육성을 하겠다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제조 2025 이후에 중국의 대중국 대한국 수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중국에서 사오는 게 더 많아졌네요. 네.
뭐 그렇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중국 수출이 거의 정체 국면이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유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 시장 점유율이 19.7%였는데 뭐 이제는 없죠.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현기차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2013년도에는 10%였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폰을 들었다. 이게 제가 10년 전에 뭐 애널리스트 할 때 이게 샤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낮게 봤지만 결국은 중국이 10년 동안에 시진핑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한국보다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중국에서 무역 수지가 역전 적자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심플하죠.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BYD 광고하는 걸 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 그냥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제조업 동맹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실리는 뭐냐?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 제조업 동맹, 그다음 원자력 추진 함수함을 통해서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안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생각이고 중국조차도 지금 일본과의 갈등, 미국과의 경쟁 구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그 도전적인 과제가 있는데 한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안 되겠다는 양국과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래서 이 양국가가 현재에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대중국 외교는 성공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거는 한미 동맹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정상회담은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새해 시작부터 갔다라는 거는 뭐야 중국에 붙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동맹은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를 너무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대신에 시진핑 주석의 위신을 살려줬던
위신을 살려주면서 체면을
예.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한테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하. 저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 남북 한반도가 분단이 됐지만 우리가 분단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이 1000년간 국가가 분열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비스마르크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통일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마 민족이에요. 그런데 네. 그 당시 1860년대 독일 통일 논의가 있을 때 뭐였냐면 대독일주의. 그러니까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가 하나의 게르마 민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비스마르크 총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소리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독일주의로 가자. 아. 그 얘기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우리가 독일이 소독일도 통일이 되려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냐. 외교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영국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프랑스와 보불전쟁 통해서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 총리는 독일 통일과 위대한 독일을 만들 때 핵심이 뭐냐.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 또는 중립적 관계 이상을 만들고 영국과의 관계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가 않는다는 게 그 비스마르크의 외교였고 그 당시 비스마르크 외교가 19세기 말에 가장 성공적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냐면 비레름 1세의 아들인 비레름 2세가 이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을 반대를 한 거죠. 영국과 갈등, 러시아와 갈등.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하면서 독일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 좋던 싫던 간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과 국경을 북한이 맞대하고 있지만 이웃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웃국가와 불필요한 갈등을 우리 같이 약소국이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호적인 관계까지 가기는 어렵더라도 최소 중립적 이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난 2016년 사드 이후로 물론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했다는 점도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10년간 반중 감정이 높아졌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중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 우리의 대응도 어쩌면 필요했다고 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거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댓글에서 이제 중국을 싫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이 좋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건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사실은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아니, 싸운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더 안 좋아지지 않게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하는 거 하고, 뭐 우리는 갈 길 가고 미국이랑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장표는 중국의 이제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예, 1982년도쯤에 중국의 해군 제독이 만든 중국의 그 태평양 전략입니다.
도련선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도련선을 쭉 보면 제일 열도선, 제일 도련선이거든요. 이게 오키나와 통해서 대만까지 해서 일단은 중국이 먼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여기에 확실한 영향권을 갖겠다. 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형대국관계. 시진핑 주석이 2012년도에 나왔던 신형대국관계는 뭐냐. 태평양은 너무나 넓다. 여기까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두고 싶다. 아. 그래서부터 이때부터 신형대국관계가 나오면서부터 미중관계가 본격적으로 갈등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 앞마당에서는 하는데 여기까지 나오냐 이런 거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도를 이렇게 잘라봤지만 태평양이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열도선부터 서해안 미국 서부까지는 미국 너희들의 나아바리고 여기까지는 중국의 나아바리가 되고 싶다라는 게
근데 이제 괌이 여기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런 이제 제일 열도선이죠. 근데 미국은 여기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갈등이 뭐냐면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도 공격하겠다. 집단 자위권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왜냐면 이 다오 위다오 센카쿠 열도입니다.
네네네.
이 열도에 이제 중국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사일 뭐 극초음속이라든지 첨단 미사일을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다카이치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자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네네.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데이터를 봤을 거예요. 지난 20년간 국방비를 쓴 걸 보면 2005년도에 미국의 국방비는 5,330억 달러입니다.
5,300.
네, 근데 이제 23년도에 9,000억 달러.
지금 정도
예, 거네요. 1조 달러까지 올라갔고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430억 달러였는데 23년도에 약 2,960. 예. 그러니까 몇 배 늘어났죠? 7배가 거의... 늘어났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은 어땠는지. 일본은 지난 20년간 군비가 한 달러 기준으로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밑에 대만 밑 한국 밑에 대만을 보십시오.
한국 대만도 대만도 두 배.
아니, 근데 20년까지는 거의 안 늘어났죠.
그러네요.
근데 한국에 예전에 2005년대 우리나라는 220억 달러인데 지금은 500억, 480억 달러까지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2005년에는 비슷했는데.
맞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비슷해져 버렸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중국은 계속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왜 전임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인가를 자꾸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한 게 뭐냐. 결국 국방비적 관점에서.
네네.
일본도 하나도 안 늘어났고 대만은 더 골 때리죠. 대만은 2017년도에
네.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도 군비도 안 늘렸을 뿐만 아니고 12개월 했던 현역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완은 스스로 방어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라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타이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은 공격한다 상륙 작전에서라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에 약간은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진핑 주석이고 중국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의 전략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전략이 심플합니다. 지구전입니다. 중국은요 우리처럼 빨리 하진 않아요. 10년은 기본이고 100년을 갖고 전략을 하거든요. 대만 30년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중국에 흡수된다. 홍콩처럼.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트럼프 현 정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 TSMC가 시장 점유율이 70%라는 거.
그렇죠.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안 좋게 보는 미국 CEO가 누군지 아십니까?
팀 쿡이요.
정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팀 쿡이 2014년도에 AP100%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했는데
그쵸.
그거를 TSMC 다 넘겼어요. 그러면서 TSMC 시장 점유율이 50에 70%까지 늘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애플 팀 쿡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키워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저께도 타이완에 지진이 나서 TSMC 뭐 공장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미국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 이 TSMC의 의존도를 낮출 거고 그게 누가 수혜를 볼 거냐.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 파운드리 쪽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닭가이치가 중국과 맞짱 뜨니까 뭐가 일어났냐. 올해 사상 최고의 국방비를 확 올려버렸어요.
아.
자, 그래서 뭐가 올라가냐 주가가. 미쓰비시 중공업 보십시오. 24년부터 해도 얘가 6배가 났고 20년부터 찍어버리면은 무려 746% 수익률이 났어요. 제가 사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제가 제2외국어로 사실은 일본어를 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증권시장에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10년 전부터 저는 일본 주식을 좀 봐야 된다고 봤는데 아무도 제 얘기 동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뭐냐면 일본의 제로센, 진주만 기습했을 때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었고 항공모함을 만들던 회사예요. 얘가 8배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다카이치의 그 대중국 갈등을 처음에 한 건 뭐냐. 국방비 올리자. 그러고 나니까 낮았던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가고 어제 뭐라고 그러죠?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 다카이치의 노림수는 결국 국방비 증액이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조만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길어졌지만 러브전쟁은 무조건 끝납니다. 그럼 미국 방산산업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일본이 방위 벌리면 어디 무기를 많이 쓰겠습니까?
아, 미국
물론 미쓰비시 중공업도 많이 쓰겠지만 미국 것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노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중일 갈등도 지금보다 개선되면 개선됐지 나빠질 거는 더 이상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북아의 어떤 구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세력균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력균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밸런스 오브 파워 영어로 하고 세력균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력균형은 서로의 그 나아바리를 인정하면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책은 19세기에 그 비엔나 체제에서 있었던 세력균형 정치와 점점 유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도에 끝났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100년간의 유럽에 아주 전쟁, 큰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기였고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경제가 폭발적 성장을 했고 그때 이제 식민지를 장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대외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 균형 그러면은 아 이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렇게 균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분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다른 분들 생각 이걸 너무 도덕적, 법적 관점으로 봅니다.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현실적, 법적, 이념적 접근이 있습니다. 법적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국제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국제정치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힘이 적용되는 게 인류 역사에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국제법은 그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국내 정치는 중앙 집권 정부가 있고 쉽게 말하면 군대와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내 정치에서는 법적, 이념적 접근, 제도적 접근 방법이 맞지만 국제 정치는 중앙 집권 정부가 없습니다. 결국 좀 무정부 상태라고 봤을 때는 이 국제 정치는 철저하게 힘의 정치다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된 이유가 뭐냐면 국제정치의 힘의 정치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죠. 조선 구한말 그 양반 세력들이.
그쵸,
그쵸. 특히 왜 그러냐면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그 청나라가 영국한테 완전히 두 손발 다 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조선에 세도정치를 했던 그 세도정치가들은 중국이 세상 바뀌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중국 청나라만 믿으면 된다. 그런 과거에 그 안일했던 조공 외교에만 젖어 있어서 힘의 정치를 무시했죠. 그 조공 외교가 약간 자세히 보면 그게 법적인 접근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동아시아의 그러네요. 법이 뭐냐면은 조공과 책봉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힘의 정치를 이해 못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그 당시 러시아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이제 아간파천하면서 러시아 세력에 의존했죠. 그때 가장 많이 화가 났던 사람이 영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러일 전쟁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요.
영일 동맹 맺은 게 뭐냐? 조선이란 나라가 거문도 점령까지 해서 우리 러시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고종 황제가 러시아 힘을 빌려 가지고 일본 세력을 그 견제하려고 했던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고종 황제가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당시 그거를 알고 있던 국제 정치를 알고 있던 분들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일사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철저하게 힘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 지난달에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예요. American first.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1823년도에 미국의 멀로 독트린이란 말이 그 억구에 제가 봤지만 딱 적혀 있습니다. 멀로 독트린의 부활. 우리 좀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멀로 독트린은 뭐죠? 미국이 고립주의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남미에만 있겠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게 조금 제대로 우리가 역사를 못 가르쳤다는 게 제 안타까움인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손대지 마.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거야. 라는 게 멀로 독트린입니다. 그런데 멀로 독트린이 일어나자 뭐였냐? 그 프랑스와 영국과 스페인을 다 아메리카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누굴 지원했냐? 중남미 스페인 식민지나 포르투갈 식민지의 독립을 지원을 해줬어요.
아.
그래서 또 뭘 했냐? 멀로 독트린이 나온 1823년 이후에 미국이 스페인의 땅이었던 플로리다를 먹었고, 그다음에 서부에 여러분 아시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이거 다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다 뺏은 거예요. 그리고 인디안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서부 개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아메리카는 미국 땅이야. 유럽, 스페인 나가. 마지막 그래서 그 미국의 멀로 독트린의 마지막 대미의 장식은 뭐냐면 1898년도에 미국과 스페인의 미소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바가 독립이 됐죠. 그리고 필리핀이 미국의 보호령이 됐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스페인 식민지를 미국이 다 뺏었어요.
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미국이 뭐로 갔냐? 그다음부터는 미국이 세계 1위 국가로 넘어갔었어요.
아.
그래서 미국이 아메리카를 자기 세력권으로 두고 나서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 관점에서 보면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대륙에서는 자기가 오야붕이다.
아.
짱이다. 건드리지 마.
그게 이제 그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11월 달에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고 예.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멀로 독트린이라는 얘기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거는 이 지역은 내 땅이다라고 해서 나온 단어가 제가 알기로 서반구였거든요.
맞습니다.
서반구. 그러니까 여기는 내 땅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지역 패권인 거죠. 이
그렇죠.
지역은 내 거다. 여기는 건들지 마라. 그냥 뭐 이래 버린다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고 그게 첫 봤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였던 거 아닌가.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림을 세 개를 갖고 왔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예. 네, 일단은 쿠바를 미국의 그냥 앞잡이로 만들어놨죠 국가를. 그러다가 이제. 59년도 거예요. 아마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네네. 미국이 61년도에 케네디 행정부가 피그스만에 침공을 했는데 그건 실패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실패한 게 뭐냐면 쿠바의 61년도 피그스만 실패했고 나머지는 다 성공을 했어요. 미국이.
네네.
1973년도 칠레의 좌파 정부였던 아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칠레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구리 광산을 국유화를 했어요.
아.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어허.
그래서 그 당시 닉슨 행정부에 있던 그 헨리 키신저가 조종을 CIA로부터 조종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피노체트.
어.
그래서 이 아엔덴 대통령이 자살을 했어요.
아.
쿠데타 군이 몰려 들어오니까.
어허.
그래서 그 칠레 좌파 정부를 미국의 오른팔인 우파 정부를 만들었고요. 중간에 보는 노리에가. 저는 이 노리에가 때문에 사실 미국이 칠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노리에가 여러분 파나마 운하가 왜 생긴지 아시죠? 왜냐하면 미국이 파나마 운하 있기 전에 19세기까지는 캘리포니아까지 가려면은 그 아르헨티나까지 밑으로 가가지고 포틀랜드까지 갈아서 갔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쵸.
이 파나마 운하를 했는데 파나마란 나라가 원래 콜롬비아였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하기 위해서 파나마 독립을 부추켰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른팔과 같았는데 노리에가라는 이 실질적인 파나마의 집권자가 원래는 미국 CIA에 아주 협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도 모레님은 마약 거래를 했어요. 콜롬비아. 그래서 미국이 계속 경고를 줬는데 그때 부시 행정부 아버지 부시가 경고를 줬는데 그냥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198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에 침공을 해서
아하.
이 실질적인 독재자인 노리에가를 잡아와서 미국의 법정에 세웠어요. 마두로가 똑같죠. 이번에 마두로의 혐의가 뭐죠? 마약 혐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조건 줬어요. 너 망명해라.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때린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게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 거랑 똑같아요. 국소적으로 리더만 잡아내고 나머지 있던 사람들을 제거를 안 했어요. 저는 마차도라는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을 실컷 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그녀는 좋은 사람이지만 국가를 운영할 능력은 없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해요. 그죠?
마두로 밑에 있던 애들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얘네를 제거해봤자 또다시
피가 흐르죠.
내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얘네들의 이해관계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마두로 밑에 있던 너희들의 기득권을 인정할게. 대신에 미국에 있는 석유회사들이 개발을 할게.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마두로만 제거된 거죠.
그렇죠.
정권이 제거된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기보다는 마두로 잡은 거예요, 그냥.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맨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 마두로 하다 다음날 여자 부통령이, 미국과 잘 협상하겠다. 그게 뭐냐, 이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국제법에 따라서. 그게니까 아주 저도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황당한 거죠.
예,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지만, 공부와 실제는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실질 외교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전 외교를.
실전 외교.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네.
3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3년 이상 했는데도 못하는 거를 트럼프는 3시간 만에 끝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약간 다르지만.
다르지만.
네, 근데 이제 큰 틀은 같죠. 내 나와버리 건드리지
원하는 말. 거를 그냥 3시간 만에 이뤄내버린 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래. 힘의 과시도 하고. 예.
그러면서 오히려 뭐냐. 이 마두로 밑에 있던 그 군부 세력들을 너희 나와버리 인정해 줄게. 권력, 너희들의 기득권 인정해 줄게.
그렇죠.
대신에 우리 미국 석유업자와 같이 해. 그래서 지금 미국 정유업체들은 지금 좋죠. 그러니까 왜 이게 또 중요하냐. 러우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군산복합체거든요. 아. 근데 이분들한테 그럼 야 우리 전쟁 끝나고 우리 뭐 먹고 살지? 야 일본이 국방비 증액하니까 일본에 무기 팔고 또 대만도 최근에 국방비 증액하지 않습니까?
그쵸.
대만에도 물건 팔고 그리고 우리 석유업자들한테 야 유가 내려가지만 너희가 유가가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 정제 마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두로가 오면서 유가를 낮추니까 뭐가 얘기가? 마두로가 제거가 되니까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금수 정책이나 제재가 만약에 다 풀릴 거예요. 그럼 심플하죠? 석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어나면 뭐가 되죠? 유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뭐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잡힐 겁니다.
그렇죠.
저는 올해 하반기 때 생각보다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도 그러지만 우리 쭉 보면은 유가가 미국 CPI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유가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물가 기준금 물가 9%까지 올라갈 때 보십시오. 유가 100불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50불 대잖아요. 이거 되면 무조건 50불 언더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미국 인플레이션 잡히고 기준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주식시장은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는 대외환경이 구성이 됐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나왔던 거 이거를 꼭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생각보다 장이 더 셀 수 있는 대외환경이 지금 여건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제거하면서 생겨났다.
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불편하실 분들도 있대요. 너무 저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니 뭐 이 너무 이런 미국의 행동이 잘못된 거니.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는 제가 저도 충분히 다 공감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아까 그 파나마 노리에가 이야기할 때도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그때는 정당한 대응이다라는 식의 이제 그 작전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전명 자체가 아 우리가 정당성을 이제 왜냐하면 이게 뭐 이거 뭐 이러한 거니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예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저는 사실 그 뭐 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베네수엘라 가기 전까지는 알 수는 정확히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베네수엘라 서민들이 거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홍수환 권투 선수 아시는 분 몇 명 계실 거예요.
네네네.
4전 5기. 카라카스에 우리 아직도 어릴 때 그때 우리 카라카스 가서 홍수환 선수가 다운 당에다 질 줄 알았는데 그때 이겼거든요. 그 당시 카라카스는 정말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였었어요. 유가 고유가 때문에. 근데 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언제부터 무너졌냐면 1980년대 중반부터 저유가 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졌고 정치가 역할을 못하면서 차베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죠. 근데 그분도 언제 좋았냐면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유가가 슈퍼사이클이 왔었죠. 그때 베네수엘라가 유가로 돈을 엄청 벌면서 뭐였냐면은 쉽게 말하면 퍼퓰리즘을 한 거죠. 다 퍼준 거예요. 그땐 좋았죠. 그래서 다시 또 유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베네수엘라가 지난 20년간 경제가 15년간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미 그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 사람을 제거하면서 뭐냐 불법 이민자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일석이조인 거죠. 미국 입장에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이런 행동이 그 법적이나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은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특히 베네 서민들한테 나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장을 굉장히 좀 뭐 강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건 행정부 시기 때 1981년도에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가가 15불짜리가 38불까지 올라갔죠.
이게 1차, 2차 오일쇼크인 거죠.
요게 1차고, 요게 마지막 4차, 그 이슬람 혁명.
중동 전쟁.
예, 아니요. 이슬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 이슬람 혁명.
79년도에. 이러면서 79년도에 이제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니형인 신정 정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밌는 게 1979년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1980년 10월쯤에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누가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신 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 그리고 미국도 사담 후세인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왜 사우디라든지 순위파가 사담 후세인을 지원을 했냐면 그 호메니의 이슬람 혁명이 혁명 수출을 왕정이 할 수 있다. 그럼 왕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라크를 지원했는데 이때 사우디가 안보의 위협감을 자기 생존의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과 레이건 행정은 뭘 했냐면 비밀리에 원유 증산 서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유가가 40불짜리가 10불대 중반까지 빠졌어요. 아. 자 그러면은
이게 예. 사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마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왔을 때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1970년대 유가 급등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71년에 그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도 있었고 안 그래도 그래서 화폐가 달러가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또 원유에 대한 수요는 또 급증하니까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잡아 물가 잡아야 된다고 하고 금리를 엄청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18%까지 올렸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요인들 때문에 유가가 안정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물가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핵심이 뭐냐면은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날 1970년도 중동전 제4차 중동전.
그렇죠.
79년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 10년간의 어떤 불안한 중동 정세가 물가를 올렸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18% 올라가면 이때 뭐가 일어났냐면 중남미 국가에 외채 위기가 왔어요.
아, 그렇죠.
금리가 올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83년도인가 정확히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레이건 행정부가 그 사우디 왕가랑 만나면서 유가 증산에 합의를 했어요. 유가가 확 빠지니까 물가가 빠지면서 금리가 빠졌죠. 이래서 뭐가 왔냐. 한국이 3조 호황이 온 겁니다. 1985년부터. 아.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정확하게 우리가 지수가 200에서 1000까지 89년도 4년 만에 4배가, 5배가 났죠. 그렇죠? 5배가 난 이유가 뭐냐. 3조 효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작이 스타트가 언제냐면 85년도 9월 때 플라자 협정. 엔화 강세, 상대적으로 원하는 약세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나라 항상 외채 만국론이었어요.
그쵸.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였다.
맞아요.
이때부터 유가가 40불짜리가 10불대 중반 빠지니까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졌겠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88년도 올림픽을 했죠. 장이 그때 미친 듯이 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증권회사의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이때부터 우리 이제 증권회사에 지금 높으신 사장하신 분들
그죠. 이때 들어오신 거예요.
이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오 3조 호황이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5배 갔으니까.
네, 그렇죠.
지수가 5배 갔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만 가는 거예요, 만 포인트.
그렇죠.
만 포인트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에 있는데, 말씀하셨던 게 배경이 저유가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저유가, 저금리.
아하. 근데 뭐 지금 분위기는 저유가로 갈 것 같다. 예. 그러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최근에
그다음에
이란
이란도 저는 조만간에 정권 레짐 체인지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미국, 뭐하게 레짐 체인지든 두 가지예요. 하메니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으로 망명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로 망명하느냐, 아니면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뭐냐?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그거를 하게 되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메니 그 부분이 망명을 하든 안 하든 그것 또는 아니면은 미국 국민의 요구를 줄어드는 방법 하나입니다. 우라늄 농축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냐.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 이란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장난
요거 하나 살려면은 돈다발 이만큼
돈 따발 가져가야 된다.
그게 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페르시아가 뭐죠? 페르시아 상인입니다. 그 엄청 상인들의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 상인들이 장사를 안 하고 셧다운하기 시작을 했대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사오면 다 내일이면 돈다발이 한 번 더발도 많으니까 장사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화폐 가치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1920년대 독일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또 과문까지 겹쳐서 결국 뭐냐 그 미국의 그 실질적인 이란의 지배인 하메니가 79년부터 실질 호메니용가 했으니까 46년, 47년을 지금 이란에 집권하고 있는데 이란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핵심 뭐냐?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안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풀리겠죠? 그럼 뭐겠어요? 또 이란이 석유가 또 대거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간은 제가 볼 때 유가가 올라갈 게 아니라 유가가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러우 전쟁까지 끝나면은 러시아 원유가 다시 풀리죠.
아.
그러면은 세계 1, 2, 3가 다 원유가 지금 묶여 있는 게 다 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금 가격, 은 가격 하는 귀금속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 같아요. 유가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것이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예, 예.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기저에는 누구냐? 제가 저번에 나왔지만 푸틴 대통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제가 왜 아까 19세기 그 비엔나 체제 세력균형 유럽의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뭐냐 둘이의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아하.
그래서 러브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은 저는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그럴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재에 맡겼던 러시아 원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 원유 누가 제일 많이 사죠? 중국이
사죠. 많이 사죠.
시장가보다 30% 이상 싸게.
그렇죠.
그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화학업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1985년도와 현재 국제정치 경제를 비교해보면 국제정치 구조는 85년대 미소냉전. 현재는 미중 패권 경쟁. 행정부는 공화당의 레이건. 이때에도 뭐 하냐면은 스타워즈란 얘기가 나왔어요. 공화당의 트럼프. 이분도 지금 골든돔나 얘기 나오죠. 똑같습니다. 세 번째. 유가 사우디의 증산과 하락. 이제는 오페 증산, 오페크 증산뿐만 아니고 하락이고 여기에 베네수엘라, 이란까지 올 거다. 금리 하락 국면. 금리 하락 국면. 단 하나 틀린 게 뭐냐? 플라자 협정 때 엔화 강세가 갔는데 엔화 약세다. 요런데 최근에 보면은 다카이치가 맨 처음에 엔화 약세를 엄청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엔화 약세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하느냐. 미국, 일본의 물가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가죠.
그래서 일본의 서민들이 지금 또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 미국, 일본이 기준금리를 세게 올린다는 얘기도 나왔죠. 결국 40년 전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좀 이따 이제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두로 제거했고 남아 있는 건 러우 전쟁만 끝나면 아마도 올해 4월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줌에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가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섹터가 좋아질 거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당연히 제게도 두 달 전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 나와서 한반도 슈퍼사이클의 차화 전철 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게 뭐냐면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은 더 갈 겁니다. 지금 최소한 6개월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PBR이 1.4배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주가지수 2000 갔을 때 PBR이 제가 보니까 1.6배더라고요. 그거 적용하면 대략 한 5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5천에서 5천을 밴드.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그 관계가 정상화된다. 여기도 심플합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북한 더 이상 너희 핵 늘리지 마. 우리 너희 그러면 제재 풀어줄게. 그리고 뭐냐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아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협력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브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푸틴 러브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의 응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중요한 뒷배가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결국 기존에 눌려있던 전통 제조업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계가 방산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전기전자, 바이오. 여기는 뭐 당연히 주도주니까 뭐 하지만 저는 이제 방산 종목도 좋지만 오히려 전쟁이 끝난다. 러브 전쟁 끝난다. 그럼 재건주가 뭐냐?
아하.
근데 재건주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다 가져갈 거예요. 우리의 몫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러시아도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러시아 경제 재건에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거다. 그게 차, 자동차. 당연히 그 러우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다 철수했는데 다시 복귀할 수가 있죠. 화학, 아까 말한 대로 유가가 중국이 싸게 산 거를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화학 업종한테 좋을 수밖에. 전, 전력은 당연히 AI 때문이라도 좋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가장 부족한 게 전력입니다.
아하.
그리고 철강, 당연하겠죠. 철근 수요도 많아질 거고. 그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의 유연탄을 사갖고 올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의 무산 철강도 갖고 올 수 있고. 현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대부분 어디서 갖고 오냐면 호주랑 브라질에서 갖고 와죠. 운송비가 절감이 되고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매처의 다변화. 그래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은 뭐 당연히 건설 장비, 뭐 북한 재건 수, 뭐 북한 경제 재건할 가능성이 있고. 상사는 뭐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상사 업체들이 자원 개발을 하고 있죠. 그 의류 또 당연히 북한에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이 되면 과거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업종들도 보다는 제가 볼 때는 큰 섹터들이 움직일 거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그 서로 관계가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개성공단이 뭐냐면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이 100% 다 한국밖에 못 왔어요. 미국과 유럽연합에 수출이 못 했는데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아하.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지금 소외받는 빨간 줄 밑에 있는 저 PBR 종목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땐 장이 세게 가려면 이쪽 종목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죠. 현재 삼성전자가 대략 올해 기준으로 PBR이 뭐 두 배까지 왔죠. 예, 그러니까 뭐 더 가더라도 결국은 장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슈퍼사이클로 가게 되려면 결국 분단체제가 아닌 남북한 평화체제가 돼서 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될 때 큰 장이 올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봐서는 우리가 독일과 일본의 어떤 지난 30년간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독일이 통일될 때가 1990년 10월 3일인데
아.
공식적으로
네.
그때 독일의 GDP는 일본의 45%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되면서 GDP가 거의 안 늘어났는데
그러네요.
독일은 통일됐을 때 10년 동안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동독에 퍼주기를 했다는 논리, 뭐 동독에 인프라 깔아주고 뭐 한다고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요. 화폐 통합을. 얘네가 핵심이 뭐였냐면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1대1 화폐 통화를 해버렸어요. 이러면서 10년간 독일 경제가 안 좋았지만 20년, 2000년대부터 유럽연합이 출범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니까 뭐냐면 통일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일이 막혀있던 러시아와 동유럽이 독일의 경제권에 편입이 되면서 독일이 일본 GDP를 뛰어넘어서 현재는 세계 3위 경제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이거 좀 먼 조금 아직 너무 장밋빛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한반도가 슈퍼사이클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손인철 박사님과 함께 한반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를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효치님들에게 당구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꽤 세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군사력으로도 그렇고요. 경제력으로도 그렇고요. 제조업 능력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국가다라는 걸 좀 가지고 뭐 국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깨에 힘을 한번 좀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제 정치 그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로 슈퍼업사이클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소연철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